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상식 하에서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진 성경이 마가복음이거든요. 가장 먼저 쓰진 그 사복음서의 제일 첫 구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는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참빛을 얘기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차제에 이런 얘기를 좀 드릴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제가 볼때 가장 혼탁한 것 중에 하나는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영접을 하면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영접 기도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 너무 값싼 구원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네가 이 시간 따라하면 사단에게서 해방받고 죄에게서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토록 교회 안 가도 되고 천국이 보장이 되고 이런 많은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영접 기도를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영접 기도하는 그것이 결과라고 생각을 해서 영접 기도 많이 시키는 쪽으로 아주 오랫동안 훈련을 받아왔는데요. 저는 이게 한편으로는 큰 사단의 괴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로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영접 기도한다고 구원받는 게못 됩니다. 근데 영접 기도 시키려고 선교단체와 많은 부분들이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영접 기도하고 심지어는 교회 왔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확신까지 심고 있습니다. 그 확신의 근거, 구원받았다는 근거를 이 사람들은 뭘로 믿고 있냐면 영접 기도했다는 거지. 영접기도 했다는 그 경험이 구원의 근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확신까지 심고 있습니다. 일평생 방황하고 사실은 믿지 않으면서 내 예전에 영접기도 했어 라고 하는 그거 하나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큰일이죠. 진짜 구원받았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요한복음 1장 쭉 자세하게 보면 단순한 영접기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가 누군지를 요한복음 1장부터 쭉 설명하다가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올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믿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믿는 사람이 참된 영접을 할 수가 있겠죠. 에베소 1장 3절에서 10절에는 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설명을 쭉 하면서 특별히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프리즘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빛이 들어오면 프리즘을 통과하는 순간에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종합하게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종합하게 발견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 1장 13절에서 20절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사실은 저는 바울을 늘 동경하는데, 바울이 왜 그렇게 살수 있었을까? 왜 그에게 그런 많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를 자문해 보면서, 기도해 보면서 조금 연구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빌립보 3장 10절을 통해서 그게 너무나 다가왔어요. 빌립보 3장 10절은 여러분 잘 아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정말로 알고 싶은 것이 있다. 알고 싶은 것이 있다. 그 알고 싶은 그걸 때문에 어쨌든지 그걸 잡으려고 내가 뛰어가는데 뭘 알고 싶냐?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고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내 이걸 알고 싶어서 어찌하든지 뛰어간다고 막 고백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사실은 충격이었습니다. 지구상에 누구보다도 그리스도 예수를 잘 알고, 기도하면 우리 같은 셋째 하늘 말고, 예, 우리 같은 셋째 하늘 말고 실상인 셋째 하늘까지 이제 올라간 거예요. 이게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사실은 표현은 비슷한데 우리 같이 몸 안에 있고 몸 밖에 있는 것 말고 실제로 셋째 하늘 정도 올라갔다는 정도는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첫째 하늘도 헤매는데 셋째 하늘까지 올라갈 정도로 눈이 열렸고 그렇게 깊이 기도했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 말에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그때 알게 됐어요. 군대를 가면 제일 처음에 이제 이렇게 남자들끼리 모이니까 주로 운동하는 이런 거를 좋아합니다. 이게 이렇게 소대 단위로 뽑는데 처음에 이렇게 훈련병 때 가면 누가 운동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훈련병 소대하고 저쪽 훈련병 소대하고 뭐 이렇게 축구를 하든지 탁구를 하든지 이런 체육대회 같은 걸 합니다. 그럼 이제 조교가 와서 물어봐요. 공 좀 차는 사람 손들어 봐라고 얘기할 때 손드는 놈 치고 공 잘 차는 놈이 없어요. 손드는 놈 치고 탁구 좀 치는 사람 손들어 봐라고 얘기할 때 손드는 놈 치고 잘하는 사람 없어요. 탁구는 누가 잘 치냐? 라켓 좀 잡아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잘 칩니다. 이게 운동도 마찬가지고 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림 좀 압니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일평생 그림을 그려본 사람이 미술이 너무 크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그 사람이 비로소 일평생을 내가 투자해본들 미술의 세계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미술의 세계를. 그 사람이 진짜 모르는 게 아니라 정말 인생을 투자해보니까 이 크기를 가늠을 해본 거예요. 너무 크다라는 사실을 아니까 내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게 너무 작다라고 아니까 모른다고 하는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철학적인 얘기 아닙니다. 진실로 그리스도를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이 이 비밀이 너무나 크다는 얘기죠. 너무나 커서 나는 모르구나라고 얘기하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더 알고 싶다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바울이 바울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거구나. 일평생 그리스도 예수 그 중심으로 알기 위해서 뛰어갔던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울을 그렇게 쓰실 수밖에 없었구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남은 인생도 그러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알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기 위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된 그 이름을 알아가기 위해서 다름박질하는 것이 바울의 인생이었고 우리의 인생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방향이 맞는 겁니다. 기도도 방향을 맞추는 거죠. 인도도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사실은 성령 인도에 대해서도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 인도 받아야 될 궁극적인 이유가 없었거든요. 근데도 항상 이게 의문이었어요. 굉장히 궁금했어요. 사람들이 목사님들한테 많은 질문을 합니다. 예,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라고 물어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지 많은지. 아니, 여기 취업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지가 알아서 해야지. 근데 왜 그러냐면, 나름대로 인도받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뭘 놓쳐버리고 있냐면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그 자그마한 물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놓쳐버린 건 뭐냐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놓친 상태에서 이걸 묻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기 다시 설명해보면 여기에서 마치고 이제 부산성전의 식구들이 이제 부산성전으로 가야 되잖아요.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문에 나가서 당장 나가면 오른쪽 왼쪽 길이 있습니다. 이게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물어도 어디든지 가능한 겁니다. 조금 빨리 가거나 늦게 가는 거나의 차이입니다. 조금 가다가 사거리가 넘으면 직진을 가도 괜찮고 좌회전 우회전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 조금 빨리 가냐 늦게 가느냐의 차이입니다. 인도 가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뭘 놓쳤냐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놓쳐버렸어요. 목적지가 없어요. 문 밖에 나가서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둘 다 틀린 거 아닌가요? 조금 더 가서 사그레가 나와서 사방을 가도 다 틀린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가 틀린 상태에서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다 틀렸어요. 이걸 해야 될까요? 저걸 해야 될까요? 틀렸습니다. 이 공부해야 될까요? 저 공부해야 됩니까? 틀렸습니다. 전부 틀린 거예요.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궁극을 놓쳐버리면 다 틀린 겁니다. 심지어 목회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복음 받은 자가 어디로 가야 될지가 명확해지는 순간에 인도를 받게 됩니다. 목적지가 생기니까. 그리고 기왕이면 그 목적지를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성령 인도를 받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을 쓰는 이유가 그와 같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강세북 현장에서 굉장히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나라에 있는 그 순간이 그 나라의 복음화를 좌우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인도를 받아요. 소문이 났나 봐요. 조 목사 성질 더럽다고 소문이 났나 봐요. 그래서 성질은 더러운데 하나님이 쓰신다 이렇게 소문이 났나 봐요. 아, 제 귀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뭐 원래 성질이 들어온 것도 사실이지만 그 현장은 사실은 그 나라 전체가 그 나라 전체의 복음화를 좌우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한국에 와서는 제가 인상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뭐 표정 자체가 무표정이기 때문에 인상 쓴다고 하시면 어쩔 수는 없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민감할 그렇게 예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저기는 전투 현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인도를 받고 또 우리 팀을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마음이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어떻게 인도를 받고 누구를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가 그 나라의 시간표가 다 달려있거든요. 우리가 그 나라 자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이주일 들어가고 1년에 겨우 한두 주 들어가는 것이 그 나라의 복음화를 앞당길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온 부분을 신경 쓰면서 인도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대의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 당대 세계복음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7장에 보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그거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인도를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 속에 깊이 들어가면 이 비밀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까지 사실은 보여지게 되고 그걸 위해서 제대로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는 사실은 많은 것을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아버지를 나타내십니다.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마태복음 11장 27절, 누가복음 10장 22절에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길이 뭐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을 때 아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그 아들이 아버지를 나타낸단 말이죠. 요한복음 14장에 6절부터 11절에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립이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죠. 이렇게 내가 너희와 함께 오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버지를 나타내신다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버지를 나타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에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버지를 나타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얘기하고 있고 10장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라.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아버지를 나타내십니다. 제가 이 표현을 쓴 것은 지금 전국과 전 세계에 많은 교단과 많은 신학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으로 자기 나름의 신학으로 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받아들이질 않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학적인 어떤 용어를 쓰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로 표현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든든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인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칼빈주의의 배경을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남미의 여러 나라가 알미니안 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신비주의보다는 율법의 근거에서 주로 율법주의에 가까운 고신책에서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꽤 많은 곳에서 신비주의 영향을 받는 곳들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아, 신학적인 용어가 필요한 게 아니구나.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구나. 복음이 전달되는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벽 때문에 복음이 전달되지 않게 하는 거 이거 아니구나. 지혜롭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를 표현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버지를 나타내십니다. 또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성령이 궁극적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는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실체는 뭐죠?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실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부분입니다.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해석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이 마시면 사도행전 전체 보면 성령이 마시면 뭐 하게 되냐?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마시면 오직 너에게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된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성령이 충만합니다. 베드로가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증인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성령 운동하시는 많은 분들이 주로 은사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중남미는요, 표현이 우리보다 조금 오바가 많아요. 찬양을 할 때도 요 앞에 찬양팀이 우리말 율동팀이라고 해야 될 분, 이분들이 성경에 근거해서 그런 옷을 걸치고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끈 흔들고 돌리고 뭐 탬버린 치고 뭐 난리도 아니요. 그리고 앞에서 찬양팀이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 중에 은혜 받은 소위 말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분들이 중간중간에서 떨기 시작하고 뛰어나오기 시작하고 돌기 시작하고 구르기 시작하고 난리도 아니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있습니다. 꽤나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덩치 큰 이런 분들이 막 뛰기 시작하는데요. 야, 성령이 두 번 임했다가는 그냥 난리도 아니요. 물론 떨리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게 성령 역사의 목적입니까? 예, 그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돼 있고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을 보니까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부분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빌립보 2장 11절, 갈라디아 6장 14절에 이런 부분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2장 11절에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렇게 주라 시인하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제가 처음에 쿠바에서 아놀드 목사님을 찾았을 때 아놀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23년 동안 86개의 교회를 세웠던 신학자면서 대단한 전도자입니다. 이분이 첫 메시지를 듣고 찾아왔어요. 하필 그날따라 뭐 쿠바 뭐 여러 번 그렇지만 이게 마이크가 안 됐어요. 이렇게 강단 위에서 마이크를 하는데 그 강단이 여러분 아시죠? 예수는 그리스도 해가지고 외치다가 막 눈물 왈칵 요랬던 거기에 두 번째 가서 메시지를 하는데 또 마이크가 고장이 나요. 여러 번 해도 고장이 나였어요. 그래, 안 돼요. 그래서 마이크를 내려놓고 이제 밑바닥에 이렇게 가서 이제 밑에서 육성으로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 다 모여. 요래가지고 메시지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한 번의 메시지를 듣고 이분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는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일평생 예수님을 주라고 소개했다. 단 한 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소개한 적이 없다.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군병처럼 처참한 심정이다. 라고 하면서 눈물 글썽글썽 그랬던 그 장면 아직도 기억합니다. 왜 예수님이 줍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가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래서는 복음을 놓치고 그냥 예수는 주라고만 소개했다는 거죠. 이 말을 이해한 거죠. 이 사람이 또 신학자다 보니까. 예수가 진실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굉장히 간단한 말이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말 안에 너무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그분이 우리 주라는 의미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말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진실로 믿는 사람이 그분을 주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을 주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